출애굽기 149번 메시지 금향단 세 번째. 나는 분향단에 대해 아주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과 관련된 어떤 면들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향단에 관한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분향단이 성막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바깥에 있지 않았으며 바깥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164번에 있는 성막과 바깥들의 그림을 찾아본다면 당신은 분향단이 성막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하나님, 성막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장막을 가집니다. 이 장막은 예수님이셨으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이 육신은 장막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장막이 사실상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구경할 수 있고 성막의 내용물들을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막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막이신 하나님, 성육신 되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이분이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을 만졌음을 봅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더 전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재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성막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또한 모든 재물들로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번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막이시며 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먹기에 좋은 재물이십니다. 재물을 먹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목적은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들, 특별히 속죄 재물과 속건 재물 없이 성막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수단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다면 성막은 여전히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부정함이 허물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입구, 길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단과 제물이 없다면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말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단 위에 뿌려진 재물의 피는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분의 피가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더 전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내부가 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희생물들을 드릴 뿐 아니라 그것들을 드린 후 그것의 한 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피를 가지며 내적으로 음식, 즉 재물의 고기를 가집니다. 희생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외적인 길을 열고 음식은 내적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성막의 그림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고 우리를 내적으로 채움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모든 재물들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향단에 이른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향단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막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단에 있는 것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깥들의 단에서 우리는 재물들을 체험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와 내적으로 우리를 채우는 음식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육신 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음식, 곧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분향단으로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전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분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분 바깥에 있습니다. 더욱이 빛비춤과 체험이 부족하고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들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 성막 안의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바깥들의 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막 안에 곧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활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체험에 관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사역 집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회 전에 나는 저녁을 먹고 내가 먹은 그 음식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말하러 집회에 갈 때 나는 힘이 넘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먹은 저녁 식사의 음식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성막이시며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음식이십니다. 우리는 성막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은 음식으로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 즉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음식이십니다. 분향단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인 우리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음식,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물이 되지 않은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육신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음식이십니다.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움. 에피론에 따르면 분향단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며 향을 태우는 곳은 기도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분향단에 있으므로 우리는 향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향은 무엇입니까? 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막이시며 제물들이시며 또한 향이십니다. 그러므로 향을 태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 즉 성도들의 기도에 그분의 향을 더하는 분입니다.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향을 태우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임이 여기서의 요점입니다. 만일 당신이 향을 태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종종 기도했던 방법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것들을 기도했었습니다.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우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향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향, 즉 그리스도 자신 외에 어떤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향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많은 다른 향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소제를 드려서는 안 되며 또한 관제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첫 번째 제단, 즉 바깥들의 번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분향단 위에 드려져야 할 것은 오직 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를 때 우리는 향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제와 거제를 제외한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분, 즉 연락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십니다. 향으로서의 이 향기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우는 것, 즉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에 관한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나는 내일 장기간의 여행을 할 것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많은 다른 향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성막 안의 분향단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의 증거계 위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덮개, 뚜껑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덮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흠정령은 이 덮개,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기술합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성막 안에 있는 시온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 즉 증거궤를 덮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한면으로 속죄에 있어서 이 덮개는 속죄소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의 분배에 있어서 그 덮개는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분배하시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따르면 그 덮개는 또한 권위의 보좌, 신성한 행정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한 항목이 시은자이며 은혜의 보좌이며 행정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 즉 우주를 관할하는 신성한 행정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이나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즉 속죄소입니다. 계시록에서 분향단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따르면 또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의 향에 그분의 향을 더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 향은 행정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로 불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신성한 심판들을 행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분향단이 하나님의 행정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심판들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좌를 다스리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는 것이 분향단에서 그분께 드려진 기도들로 유발된다는 사실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도함.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분향단에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단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이 막 가려는 여행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런 문제들만을 기도한다는 것은 가련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도할 것이라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도한다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수단, 주택, 직업에 관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왜 너는 그렇게 많은 이상한 것들에 관해 기도하느냐? 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내 갈망은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무수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되풀이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군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누가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인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분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법을 압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는 법을 아는 믿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누가 신성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권위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법을 압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아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막 안에는커녕 바깥들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사실상 그분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살펴보았던 빛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점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우리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만족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향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며 공급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며 향이신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향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혁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관점을 보게 되고 그런 변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